오늘 15절부터는 이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consistently 아주 지속적으로 1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때에 기도하는 그 와중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첫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은 큰두 사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반부는 베드로라는 사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 부인한 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와중에 그것도 어린아이의 물음 속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그 어린 여자아이의 물음 속에서 세 번이나 부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십의 치명타를 당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120명의 리더십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22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입니다. 누가예요. 누가복음 우리 22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36면에 있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22장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자, 이게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마지막 만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나, 시므나,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거라는 거죠. 시험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자,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베드로가 120명의 리더십 앞서서 정말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예견한 거예요. 너가 곧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마귀의 시험에 무너질 거야. 그런데 너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 리더의 자리에 설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예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세워져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이미 모든 그 미래의 상황들을 예견하고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그 시험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리더의 자리로 설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특별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화야,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이미 기도했어. 너 앞으로 나의 일을 잘 감당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거야. 이 음성을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으로 이미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살아계신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신자들 옆에서 임마누엘로 거주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동일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좌절과 낭만과 실패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세움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종국에 세워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기도를 우리가 신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120명의 사도들 앞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감당할 사도를 세우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어떤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 사도를 뽑아내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유다가 자살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의 마지막 인생이 어떠했는지, 처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까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했던 행위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맞먹는 실수였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2명의 제자 모두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한 겁니다. 누구가 더 중하고 경하고 이걸 따질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 그의 결말이 뭡니까? 처참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당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그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비참한 자살로 그의 인생이 결말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12명의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포기하고 낙망하고 주저앉느냐, 여기에서 이 두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내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끊는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뭡니까? 스스로 그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놓아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린 여전히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돌이키면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네가 그러고도 신자니?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니? 우리를 마구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마귀는 거기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우리가 삶을, 인생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스스로가 포기할 수는 있겠죠. 그건 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먼저 그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떨지 몰라요.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치리와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워버렸을 때 치리하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걸 정말 잘 지켰어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건강,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악한 영향이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치리와 징계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영혼을 빨리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와 경계의 징계의 목적은 이 사람을 쳐내가지고 공동체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을 빨리 이 악에서 구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 범죄함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이 공동체에서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영혼들이 실패하고 낭망해 있을 때 절대 여러분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절대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때가 되면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고 또 세상적으로 지금 나가 있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유다의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자,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제자 사도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16절에 보면 하는데, 16절에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지금 목숨을 끊고 또 이 결말이 이렇게 된 것, 예, 이게 벌써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예, 구약이죠.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이 유다의 이야기가 예견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을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유다가 목숨을 끊은 이후에 이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이미 시편 기자가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이 사건을 해석해 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시편 69편 25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장막이, 거처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이 이제 자살로 죽음으로 귀결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던 이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게 이제 시편 그 109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자기의 대적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건 유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처음으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서 구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 신약에 일어난 이 이야기들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아 율법이죠. 율법이지만 그 율법은 결국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어떠한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다른 성경,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종교들마다 경전이 있죠. 거기에 보면 윤리 도덕적 지침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내 저렇게 살아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복음의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해석해낼 건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의 어떤 인생의 내러티브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인생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특새 때 했던 시편 22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다윗이 대적의 공격을 받고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2편에 쫙 나오잖아요. 그때 22편 1절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벌써 다윗이 오래전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순환 당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여러분 언제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동부사랑의 교회 권속들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